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14번째 시간, 미가서 4장에서 7장.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지난주에는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을 했는데, 오늘은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과 또 지난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미가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 선지서는 항상 어떤 역사의 한 부분에서 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역사는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계속되던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시대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그 현실, 그냥 열왕기서로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시대가 가진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돼 있어서 돈으로 뭐 그들이 이제 하나 됐고, 그리고 법관들 같은 경우는 공의와 공평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고, 또 심지어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례비를 받고 저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예언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치 점을 치듯이 집회를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그 이 권력가에 아주 우글우글해서 하나님의 뭐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근거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결단, 이거는 믿는 자들,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향한 것인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그런 시대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시기가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가장 북국강병했던, 굉장히 부자했던 그 시기에 넘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위기가 빠지죠.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시기가 보면 뭐 고통과 절망의 시기라기보다는 겉으로는 너무도 풍요로워서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급박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시당하기 일쑤고, 또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시대 분위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별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자, 보낸 선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삶, 그런 고집스러운 삶이 주는 미래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예고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1에서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이 시대에 그 나라 백성들, 왕들이 갖고 있는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런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핀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이 나라들이 그럼 이렇게 결국은 보니까 다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할 것이고,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들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시대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4장과 5장에, 오늘 살피는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장, 5장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가버리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미래가 어떤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4장, 5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말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임할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가치를 듣고 모든 온 나라 열방과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때, 그때가 온 민족과 열방이 그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죠. 지금도 우리가 각 국이 각 나라마다 뭐 서로 이해다툼으로 싸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기준이 다른 거죠. 자기 나라 위주, 나 위주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다가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온 세계 열방 만민들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만을 우리 삶의 기준이다, 우리의 나아갈 바다라고 정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없겠죠. 그곳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6절부터는 결국 그래서 불순종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몰락하고 죽고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누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죠. 지금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살아가 보자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는 대부분이 믿음의 길이 아닌 사리사욕의 길을 다 걷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같이 거했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심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아도 어떤 분들은 막 항의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 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그 제단을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죽을 수 있고 그런 이세대가 만들어낸 그런 거친 풍랑 속에 우리도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 있고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든 간에 아니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가게 되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현실이 죽음이든 포로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비록 현실은 고나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믿음 따라 끝까지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시온아, 이제 네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성을 떠나서 빈들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될 거다. 이거는 지금 믿는 백성을 향해서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든 결국은 이 시대 분위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거다. 비록 우리는 바르게 살다가 그 거짓된 흐름에 쓸려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결과, 너희들의 이런 삶의 고집의 결과는 포로다,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 그러나 회복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6절부터 나오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하고 불과 100여 년 만에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또 그 시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다시 그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마치 이 사건이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 사건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그 400년 동안 살다가 종으로 전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 스스로 그 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불과 4, 50년 길어야 100년이면 이 민족 자체의 씨가 다 없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죽음의 상태를 보고 전적으로 스스로 개입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함을 얻은 거죠.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신 것처럼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열강들이 이 땅을 뺏어놓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놓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민족이 바르게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한 1937년인가요? 그때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족들이 민족들이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송되죠.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한 54년 정도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70년 만에 그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언약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시내산의 법대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너네는 바벨론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하셨던 그 약속은 잊지 않고 반드시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지 당신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나는 이런 길을 걸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5장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비록 그것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선다면 그를 통해 이 작은 고을을 통해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그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였어요. 모든 인자가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교육받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런 인재가 발굴돼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에?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거고. 비록 작은 고을이요, 시골 마을 정도의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순종해가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이 전통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탄생 이야기는 수많은 고급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예언이 이 미가서 5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속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정확한 장소로서 그게 예언이 되죠.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 지파 중에 작은 족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규모가 작다라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 그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셔서 메시아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자의 사명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의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참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의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의 삶은 뭡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이 빠지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느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문화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이 미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서 그래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탄생 소식은 단지 뭐 예수님이 뭐 어느 장소로 오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단. 너네가 다 가느냐? 그럼 끝!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순종한다면 나는 그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단의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탄생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언약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장에서는 남은 백성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 우리가 지금 어때, 죄에 휩쓸린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뭐 전쟁과 이 세상의 풍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무슨 뭐 햇빛이 나에게 비치고 대로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교통법규를 지켜가도 마약을 먹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쳐박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다가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치 다니엘처럼, 얼마 전에 우리 뭐 그 이 사랑의 지선한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온몸에 그냥 상처를 입고 완전히 그 예쁘던 대학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해, 지금은 한동대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 지금 그 이 고통을 짊어진 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고 해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이 길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남은 백성이고 그들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탓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져가기 때문에 험난한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간다. 성장해간다. 그 얘기가 지금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위해 싸우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5장의 내용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5장이지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장, 5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4장, 5장에서 이런 예언들이 선포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남유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버리는 그런 길로 가서 전혀 돌이킬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아담과의 언약도 깨졌죠. 노아와의 언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시내산으로 연결이 돼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끝내는 그 언약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때 망하죠. BC 722년에 망합니다. 근데 남한국은 BC 586년에 망하니까 이 예언 때로부터 아직 140년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가장 부유했던 왕 여로보암 2세에 누가 왔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가 왔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기 70년, 80년 전에 와서 그들에게 외쳤는데 이미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남유다 왕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120년, 1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떠나버렸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셨지만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그 약속들이 다 깨집니다. 깨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의 꿈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언약 백성들의 몰락을 봐야 됐던 이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그 시대 누구예요? 이사야 이제 살펴가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한 미래에 대한 이 선포 속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이들이 이 길로 가니까 나는 그 약속을 따라 이 길로 가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파기되고 새롭게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변치 않는 그 언약과 약속을 시내산 언약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과 또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그 이사야 7장이나 또 이 장소 지금 말하는 미가서 5장이나 심지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예언된 지 지금 미가나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지 이제 500년 내지 7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통해 얘기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차분히 살펴가면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이들이 선포한 그 말씀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성취되었는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빛과 소금된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끝내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은혜의 부르심까지 외면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법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법대로, 언약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구체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의 꿈들, 처음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택한 백성들과의 그 약속,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열방 속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것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 언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이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언약한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악을 향해 치닫게 되면서 그 소망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망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끝을 보고 오늘의 길을 찾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그 끝을 보고 그 끝과 다 있는 그 길, 보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왜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하루살이 인생처럼 오늘날 보고 살아가는,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돈을 버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거,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룻밤의 쾌락과 돈과 큰 집과 좋은 차와 결국 배설물로 나올 그 음식들, 결국 죽음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비록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의 길이 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전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전부 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무너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와 그 끝을 보고 가는 이 길, 그 길의 과정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보지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부럽고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지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생명으로 닿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친구와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회식 자리가 있다고 해도 뭐 피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먹지 않고 절제하잖아요. 남들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자기는 그것을 절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먹는 거를 내가 부러워서 내가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말 걸 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배고파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절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잘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삶을 살 거다라는 그 얘기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세상이 아쉬운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주고 우리가 굳이 천국을 버리고 갈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그 삶은 죽어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단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사는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땅에 다 남겨야 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애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곳 내가 보내를 받은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 사업, 친구 관계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 백성들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라고 주셨는데 이걸 모으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경우가 되는 겁니까?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집과 재산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외모 그것이 도대체 저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고요.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때 그렇게 엉뚱한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겨진만 가지고, 남겨진 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 그 길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내 자신을, 내 성품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처럼 그냥 만나처럼 도구처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냥 하루분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으고 또 창고를 만들고 또 은행에 저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내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성품은,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이나 또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내 것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리는 사람, 그런 준비를 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그것을 통해 모은 모든 것은 어떻게 죽을 때 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썩어 없어지거나 늙어 주름질 그리고 결국은 없어질 몸,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마음을 고쳐야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영혼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함께 있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그래요. 아직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거기에 동원시키려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천국 백성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지금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속히 가고 영원한 천국의 삶 진정으로 내가 갈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70년, 80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장막 속에 살면서 비록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육신의 장막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의 삶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세상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원래 세상은 타락 이후 항상 그랬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요즘에는 사람들의 이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지 항상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고요. 왜요? 아까 말했죠. 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삶의 현실을 잘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어렵고 힘든 어둠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집안에다가 여기 꽉 채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을 만들면 어두운 곳곳에다 갖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편하고 쉽고 대충 살아도 되는 길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불과 그런 내용은 한 5%도 안 될 거예요. 성경의 내용 중에.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세상과 다 지금도 우리가 살피는 역사를 보세요. 이게 지금 축복받는 역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에는 정말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 모두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대로 살아가는 대세를 거슬려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타겟, 케이마트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옆에는 뭐 여기 명품 가게 있는 것처럼 뭐 루이비통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교가 돼 보이고 다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느껴지는 이런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죠. 아까 말했지만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것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겐 그를 성숙하게 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큰 돈을 바치고 뭐 교회 건물을 바치고 뭐 감격할 만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거짓말로 사기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다음에 그 검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과부의 두랩돈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께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봉사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헌신의 태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천국에 어울리는 그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또 1대1로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나누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런 맡겨진 일을 하느냐? 그것 이전에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영혼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셀로 모이고 1대1로 모이는 거죠.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2월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셀, 2020년 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뭐 모이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 그 영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예배 자체가 나와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모임의 장소가 되어야지 거기서 내가 리더니까 내가 무슨 뭐니까 뭐 사람을 이끌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이것저것 통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우상 숭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단지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저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창조주가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런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 한 명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그들을 꺼내서 구원해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모아서 살아갈 이유까지 정확하게 주시고 그렇게 저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명의 땅 그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열방 속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언약을 지켜주고 계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네가 오늘 여기 이곳까지 서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뒤를 되돌아 봐라. 너를 파낸 움푹 파인 그 구덩이를 봐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건지는 그 흔적을 봐라. 너의 과거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뭐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무슨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뉘앙스를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드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걷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일을 하자고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사람을 뭐 서로 섬기고 챙기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쉬운 길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울컥울컥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8절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너에게 알려졌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네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 그거다. 그게 신의 선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해라. 그거였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다른 걸 뭘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했니? 다른 행위를 요구했니? 아니야. 난 그런 게 필요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잊지 않고 알려달라는 그 부탁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 틴들, 이 중고등학생들 같이 성경 그 또 이 캠프를 했는데 그 신명기라는 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2세대들에게 했던 그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7년마다 한 번씩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하신 건 그랬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일에 한 번씩 행하는 그런 일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일은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만, 목사만,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장, 7장에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가치를 따라 이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우상을 쫓는 그 똑같은 흉내내는 유다를 보면서 유다의 아스왕이 그랬다고 그랬죠.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 운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고집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겠구나. 미가 선지자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선지자의 자존심인 거죠. 내가 부름받은 민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다. 이 땅은 더 광대하게 하나님이 부흥시킬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미가의 그냥 바람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미가가 할 수 있는 건 호소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움 그걸 토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미가서의 마지막입니다. 미가의 안타까움, 이 미가의 중보, 미가의 호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는데 저들은 결국은 저기로 가서 죽고 마는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미가서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핀 미가서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주간 또 한 번 더 미가서를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너무도 흡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백성입니까? 새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 잘 묵상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될 겁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이 그런 거죠. 곧 멸망하게 될 북왕국과 타락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남유다 왕국에게 이런 삶의 끝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부름받은 사명, 정체성을 잃고 나니까 결국에는 온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길로 가고 많은 이 현실을 보면서 미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중보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의 부르심과 그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 인권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